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종류겠죠. 뭐 동전이 됐고, 은화가 됐고, 양이 됐고, 또 아들이 됐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고, 또 그것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의 또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99마리,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인데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갔었고요. 은화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9개가 있으니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썼고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종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하지만 공통점은 그 하나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제 든자리보다 난자리가 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와 어떤 아이가 이제 쇼핑몰에 갔대요. 갔는데 아이들은 뭐 그 순간순간 자기 관심을 끄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거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막 이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래 시큐리티 가드가 와가지고는 보호소에다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엄마는 막 애가 잃어버렸으니까 막 찾고 막 이리저리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줬대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이제 하나 먹으니까 금세 행복해진 겁니다. 뭐 울음 툭 끊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보호소까지 오게 된 거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던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왕 하고 울음이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있던 시큐리티 가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자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막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제 애니까 이제 그새 잊어버리고 이제 막 좋아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보니까 아 자기가 지금 길을 잃고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을 엄마를 만나서 자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뱅, 신학자 칼뱅이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뭐 대단한 걸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머리에 이런 이제 명제를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받은 대상이래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는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보고 찾고 또 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하죠. 유산은 말 그대로 죽은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달라는 겁니다. 아빠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죠. 꾸며내신 이야기입니다. 비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디테일들은 다 구체적인 의미가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이야기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유산으로 상속받은 돈을 다 써버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돼지 치는 곳. 그 일 이제 맡은 거예요.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들이나 먹이는 그 쥐엄 열매를 좀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먹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디테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컨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 그런데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을 치는 입장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요, 부정한 것에 내가 닿기만 해도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간 거죠. 간 곳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 그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한 스토리텔러 같습니다. 아, 이쯤 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잖아요. 뭐죠? 그 부정한 돼지에게나 주는 쥐엄 열매를 내가 먹고자 해도, 허기를 좀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간 겁니다. 이제 더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둘째 아들에게 이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아버지죠. 사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하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밑에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인들은 잘 먹거든요. 대우를 잘 받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잘 먹는데 자기는 지금 막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돼지들한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인 중에 한 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왜? 그러면 밥이라도 먹으니까. 그러면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너무 그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입이 될 때도 있고요. 뭐냐면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아버지 만나면 할 이야기를 막 리허설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작성하고 가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를 아버지의 하인들 중 한 명으로 써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직 산 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는 달려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실 이 정도 몰골이면은 바로 앞에 놓고 봐도 이게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아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노인들은 뛰지 않는데요. 이집트에서 유아 갔던 신학생, 같이 신학교에 수업 들었던 그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요, 나이 많은 사람은 뛰지 않는데 마치 우리 옛날 양반이 뛰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경박한 일로 친답니다.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뛰어왔대요. 달려와가지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한 표현, 묘사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 판단이 그거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전에 수많은 바보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판단을 했지만 한 가지 잘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거면 충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이 본문을 들으면서 탕자의 이야기 들으면은 크게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아, 내가 탕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좀 뭐죠? 회개합시다. 이 메시지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바깥에 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을 그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뭡니까? 전도합시다. 이 포커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커스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Prodigal son이 아니라 Prodigal fath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Prodigal, 그러니까 탕자할 때 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낭비하는, 방탕한, 풍족한, 아낌없이 주는, 마구 소비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됐든 긍정적인 의미가 됐든 그냥 막 퍼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 Prodigal God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recklessly extravagant, having spent everything. 무모하리만큼 그냥 막 다 갖다 퍼주는 모든 것을 다 갖다 퍼부어주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무모하리만큼 엄청난, 무모하리만큼 돈을 함부로 쓰는 혹은 무모하리만큼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몽땅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무모하리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자기 몫으로 올 유산 달라라고 했을 때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거 가지고 먼 나라 가겠다고 했을 때도 보내주는 아버지입니다. 무모하리만큼 계속해서 퍼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무모하리만큼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끌어안아주고 또 받아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Prodigal father죠.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거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 동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와 이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보여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냐면은 제가 나성형학교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선보이는 설교할 때 청년부 가기 전에 선보이는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 영상을 보여줬더랬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고 또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이제 저런데요. 마지막에 이제 저 그 말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가 없었다면은 나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사람인지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보니까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데 인간이 참 그렇죠. 간사한 게 이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쟤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2014년 보스턴 마라톤을 이제 마지막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뭐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뭐 10km 여러 가지 종목 다 포함해 가지고 1130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만 257번 참석했고 마라톤 2016년을 기준으로 72번의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고 현재 아버지 딕 호이트의 나이가 77세, 아들 윅 호이트의 나이가 56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고 언젠가는 우리 육체는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와 계시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비유,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근데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입니까?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인가요? 그 따르던 군중들한테 하신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죄인들, 세리나 창녀들한테 하신 이야기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죄인인데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결법. 죄인하고 내가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죄인은 피해야 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그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같이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밥도 먹고 그런데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죄인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누구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얻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찾았을 때, 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치 탕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비유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잃어버려졌습니까? 제 생각에는 큰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은요, 결국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너네가 큰아들 같은 아이 존재들 아니냐. 근데 큰아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는 큰아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정작 잃어버린 탕자들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에 분노하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도 그렇고 다 자신을 하인처럼 여겼습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하인처럼 여겨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하인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인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내가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작은아들은 한 것이 없는 자격이 없는 하인인 반면에 큰아들은 한 것이 많은 자격이 있는 하인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왜요? 수고는 사랑에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일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다가 눈 밖에 나가지고 내 유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시키는 일들 잘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염소 새끼라도 주어 얘기하죠. 왜 분노한다고요? 아,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파티 하도록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물질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은근히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힘든 일 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우면은 나 힘들게 하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워가지고 내 벗하고 파티하도록 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해드릴 테니까 주일날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적당하게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좀 응답 주세요. 그거 좀 요청하기 머쓱하지 않도록 내가 좀 할 도리는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할게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퍼주시는 탕부인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네가 가진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오해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요. 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형제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영어로 보면요. But when this son of yours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당신의 아들 When this son of yours,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잘해줍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젠틀하게 바로잡아줍니다.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영어로는 뭐라고요? Because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아들은 얘기하죠.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동생, 너의 형제가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요, 아버지를 상실해버리면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형제는 경쟁관계, 시기 질투의 존재, 비교의 대상, 심지어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거부합니다. 형제를 거부합니다. 가족을 거부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둔 구원받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의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돼서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용납받고 용서받은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여행을 갔답니다. 다른 목사님 가정하고 가족여행을 저기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쪽으로 가셨대요. 갔는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 딸이 아주 어린 딸이었는데 이제 두 차로 가니까 서로 뭐 여기 탔다 저기 탔다 하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다 중간에 잠깐 섰는데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올 때도 그 차에 자기 딸이 타고 왔으니까 그 차에 탔겠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은 얘가 출발할 때까지 안 오니까 아 자기네 차에 갔나 보다 하고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한참을 달려갔대요. 두 시간인가 뭐 달려가가지고 또 이제 잠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서서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이 차에도 없고 저 차에도 없고.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이게 뭐 쇼핑몰에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두 시간여를 지금 차를 타고 와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급하게 돌려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왔대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떠났던 그 자리에 딸이 딱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막 울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한테 물어봤대요. 너 무섭지 않았냐고, 걱정하지 않았냐고. 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갈 분이 아닌데 뭔가 착각이 있었겠지.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금 나를 픽업하러 돌아오시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 딴 데도 안 가고 애가 똑똑한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냥 똑똑하기만 하니까 기다렸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찾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를 그냥 유기하고 떠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 또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슬퍼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 있는 거죠. 아무리 동생이 믿고 화나도 아버지가 매일같이 동구밖에 가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돌아오시고 하면은 밥 숟갈 뜨시다가 갑자기 다 안 끝내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은 내가 동생이 밉더라도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달려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큰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정말 이해한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 내 일에 바쁜 거죠. 내가 생각하고 정의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하인처럼 일하면서 아들의 권리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한 하나님, 내가 오해한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나의 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겁니다.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탕자로 남아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도 기쁨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풍성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탕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또 깨닫고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확증하고 확증받는 그런 일들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돌아왔을 때 함께 아버지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